학원 복음화 메시지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전체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나오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 속에 들어있는 각인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것에 있어요. 자, 중학교 1학년 렘넌트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정의관, 정의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정의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정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정의를 따지고 있는 거지. 복음보다 정의가 앞서버리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냐, 복음의 관점과 복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뭐가 더 도움이 되느냐, 이걸 생각을 못해요. 자, 당장 지금 촛불 시위 하잖아요. 태극기 집회 하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물러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언론이 잘못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지켜야지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둘 다 맞는 말 있고 둘 다 틀린 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쪽을 택해야 돼요? 복음의 유익이 어느 쪽에 더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든지 둘 다 나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괜히 나가가지고 추운데 고생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굳이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입 기준에서 어느 쪽이 더 나으냐?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유익이며 뭐가 복음의 손해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에 대한 관점이요. 많은 렘넌트들이 왜 연애를 합니까? 여기에도 렘넌트들 중에 연애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애 플래그 띄운 친구들 있잖아요. 자, 왜 연애합니까? 무엇 때문에 연애합니까? 진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연애합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진짜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같이 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서 연애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그냥 사귄다고 해가지고 딱 그 사진 떠가지고 보면은 전혀 내가 모르는 친구야.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불신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다락방 멤버는 아니라는 얘기겠지.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청소년 신학원에 있는 친구들 내가 아니까, 대충 아니까. 자, 오늘 불신자하고 사귀면 안 됩니까? 그런 말도 아니잖아. 전부 어떤 쪽으로 사랑을 하느냐 하면은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거야. 특히 뭐냐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랑을 하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거야, 이 부분.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연애하는데 나만 못 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래서 연애를 한다니까? 그럼 기준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방향이 기준이냐? 별로 그렇지 않은 상태로 연애를 하는 거야. 불신자를 만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삶이 되고 사모늘 계속 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다가 보니까 만나신 게 불신자야.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문이 열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저 가문을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 친구하고 만나서 연애하는 거라면 그것도 성령인도 받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덜컥 만나보니까 불신자였어. 그래서 막 폐매로 안 그래도 좀 외롭고 다른 사람들 다 연애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막 쪽팔리고 나만 연애 안 하면 아싸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좀 뭔가 찝찝해. 그런 상태에서 누가 야 그냥 우리끼리 연애할래? 이래가지고 폐매가 딱 왔어. 그래? 오늘부터 일? 뭐 이래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성령 인도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다 헤어져라. 뭐 안 만난 사람 만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기준이 뭐냐? 내 속에 들어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라면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야. 왜냐? 손해보거든. 복음 아닌 연애를 한다. 그러면 계속 상처받아. 연애해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계속 소통하고 일어나면 바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이런 과정 있죠. 이게 처음엔 되게 좋은데 가면 갈수록 뭔가 서로가 안 맞거든.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불신한 상태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있잖아. 전부 자기중심이거든. 여자 랩런트들 기억했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대부분 생각이 자기중심이거든. 창세기 3장 그래.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 그 네이버에 수요, 토요 나오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보는 사람 있냐? 보는 사람 있어? 좀, 아, 그래, 그래. 수준이 높아. 승현님 되게 수준이 높아. 평상시에도 생각하는 거 보면. 그 웹툰을 보면서 딱 이게 막 이렇게, 왜, 그 인사이드 아웃이냐? 뇌, 머릿속에 그 뭐 이렇게 세포들 돌아가면서 막 하는 그런 거.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개념이. 그래서 막 사랑세포 뭐 이래가지고 막 머릿속에 세포들이 막 돌아가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화, 이야기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지. 보면 나름대로 재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주행할 생각 지금 안 보던 사람들이 정주행할 생각은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꽤 진도가 나갔거든. 그리고 정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개학이거든. 여러분의 학교 스케줄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정말 정주행하고 싶으면 다음 방을 기다려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 여자애는 생각하는 속에 유미는 주인공 유미는 생각 속에 딱 남자친구가 1위야. 생각에 순위. 우선순위 1위가 남자친구 딱 돼 있어. 그럼 이 남자는 뭐냐? 순위 1위가 자기야. 구웅 이래가지고 딱 1번 써있다니까? 이름이 구웅인데 1번이 딱 써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2위까지 올라온 거야.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헌신적으로 남자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는데 남자는 이 여자, 이 남자는 못된 게 아니야. 특별히 막 특별히 안 좋은 사람도 아니야. 보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나름대로 상식적이야. 그런데 일단 자기가 성공해야 돼. 그래야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먹여 살릴 수 있고 가정도 부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야망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그 다음 걸 갈 수 있어. 이러니까 생각이 제일 중심에는 자기 환경, 자기 형편 이게 딱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이제 작가가 마음대로 하시겠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고 복음이 모든 것 되어 있지 않고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행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대는 계속 배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뭘 해봐야 알지라는 표정들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하면 이제 느끼게 되는데 굳이 그래서 여러분이 삽질하고 인생 살지 말자. 그치?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아, 나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까지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착각하지 마라. 빠르건 늦은, 늦고 누가 결정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모쏠인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안 될, 나는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목사님 아직 결혼을 안 합니까? 라는 표정으로 또 보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또 얘기를 해줄게요. 확실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나면은 정말 봐라 있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있는 것 같더라 라고 다른 사람 보니까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성공에 대한 관점. 많은 것들이 있겠는데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점검해 보자고. 복음이 기준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왜 성공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는 거야. 성공의 목표, 성공의 이유, 성공의 방법 구체적인 답이 없을 뿐더러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전부 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야. 불신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불신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불신자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냥 따라가잖아요. 이게 기준이 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 것 같으면 초조한 거야.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당황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건 렘넌트의 기준 아니거든요. 취직 못하면 실패입니까? 대학 잘 못 가면 실패입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취직 잘하면 성공입니까? 그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실패,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다릅니다.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성공이다. 진짜 뭐 멋있는 사람 만나면 성공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초대교회는 순교했는데요.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했잖아요. 화형당하고 짐승들한테 밥이 되고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 실패겠네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과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과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눈을 여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각인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의 각인뿌리 체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불신자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여러분이 이득 볼 수 있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불신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역사 일어나가지고 쉽게 앞서갈 수 있는데 이 응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아둥바둥하다가 불신자 뒷공문이 따라가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이것을 뒤집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붙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하박국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좀 했었잖아요. 씨름하자라는 얘기 했었죠. 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하나님께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진지한 시간. 별로 그런 거 안 가지잖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해보세요. 하나님과.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무언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라는 뜻이죠. 포옹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하박국 이름의 뜻 자체가 씨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붙잡고 있다, 안고 있다 이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레슬링하는 거잖아요. 씨름할 때, 레슬링할 때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 이거하고 같은 의미거든.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시아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임금이었던 요시아 임금이 되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애굽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강대국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요시아 왕이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화살 맞고 전사했어요. 자, 애굽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나라 왕을 전사시키고 다음에 세워진 왕은 납치해서 끌고 갔어. 체포해가지고 갔다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허수아비 임금을 세운 거야. 애굽에 계속 시달리는 때였습니다. 이때가 강대국한테 시달리는 때죠. 이집트라는 강대국한테 시달리는 때입니다. 이 강대국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오고 이 애굽 나라에서는 자꾸 조공을 바쳐라, 많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억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죠. 수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에 조공 바쳐야 되니까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하면서 바쳐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거야.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거지. 되게 못된 놈들이죠. 이런 시대였다고.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 시대를 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왜 나쁜 놈들이 성공하고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겁니다. 정의 실현에 대해서.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두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습니다. 저 못된 사람들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시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응, 바벨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알고 있어. 나도 그거 다 알거든? 저 악한 사람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저 유다나라 나쁜 놈들 심판 다 할 거야.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냐?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이 나라 멸망시키고 저 나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됐냐?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응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당황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쁘다고 하기로서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악한 사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 때문에 망하도록 놔두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너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게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황돼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 기다립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하박국의 각인뿌리 체질, 정의 관념이 어느 쪽에 가까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왜 가난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맞는 말인데 육신적인 말. 맞는 질문인데 이념적인 질문.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아니,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시켜줄 거야. 기다려. 이랬더니 아니, 바벨론이 더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육신적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뭘 깨닫게 하냐?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말고 복음적인 것, 지금 당장 나오는 그것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서 질문하면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복음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나라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각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새겨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이 묵시, 이 계시, 이 말씀, 이 예언을 각인시켜라. 뭘 각인시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악인이 잘 되느냐? 왜 현장에 악인이 가득하냐? 왜 강대국한테 나라가 망해야 되느냐? 복음을 후대한테 각인시키지 않았거든요. 한 시대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악해집니까?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옵니까? 왜 정의가 없어집니까? 정의로운 사람들도 왜 실패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잖아요. 저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착취당하잖아요. 수탈당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 거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안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부자들이 했던 짓 똑같이 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밑에 있었던 사람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자를 싹 죽이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또 차별해. 자기들끼리 또 수탈해. 그게 공산주의라는 역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소련이란 나라 있었다는 건 아세요? 소련? 예. 네. 옛날 소련이란 나라가 있었어. 이 나라 공산주의 혁명을 했어. 부자들 조금 러시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라서 다 죽여버렸어.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 재산 다 빼앗았어. 이래서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공평하게 나눠졌습니까? 어떻게 됐냐? 공평하게 다 가난해졌어. 그러고 나서 더 문제. 공평하게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 사람이 공산당이거든. 이 사람들이 다시 귀족이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나눠줘라 이랬더니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육신의 수준의 기준에 육신의 세계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완벽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중심, 자기 이익 보려고. 그게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던 문제야. 이렇게 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는 게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착하게 갈 수가 없어. 바르게 갈 수가 없어. 착하게 하려고 해도 겉으로 꾸미는 거야. 실제 그 사람의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사람 봤을 때 실망할 거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뻔하지.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니까. 계속 반복된다고. 이 저주가 계속 반복돼. 가난한 사람을 해결해준다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로또 사람들,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있어. 거지로 살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봤습니까? 보고 나오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 보고 나왔잖아요. 한 60%, 70%가 파산합니다. 미국에서 로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어. 60, 70%가 파산했어. 그리고 그중에는 마약 중독자 된 사람 많아. 사기꾼 된 사람 많아. 감옥 간 사람도 많아. 자살한 사람도 많아. 우리나라에서도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 결국에는 사기치고 살인했다가 감옥 간 사람 이런 사람 나왔어요. 안 돼. 자기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요 속에 그대로 있는데 돈이 생겼다고 해결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인이 생기면 해결됩니까? 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요. 전교 1등 되면 해결됩니까? 서울대학 가면 합격 해결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죄 속에 있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어느 날 닥쳐오는데 이걸 못 막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구치소 갔잖아요. 본인은 억울할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거 가지고 뇌물 줬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 본인은 억울할 거야. 어쩌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아도?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재용 씨 아들은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혼했잖아. 엄마 아빠가 이혼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혼자 키우는데 제대로 삶이 될까? 아빠가 애들 바라보면서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이혼한 게 그러면 이혼하면 완전 저주받냐? 이혼하면 완전 상처받냐? 그 얘기 아니에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상황, 그 속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만의 문제 못 벗어난다니까? 그 가문이, 삼성 가문이 원불교에 굉장히 영향받았습니다. 원불교 열심히 믿는 가문입니다. 원불교 이걸 삼성이 받쳐줍니다. 원불교에 굉장히 행사하고 하는 돈을 삼성이 갖다 줍니다.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결정적으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세력, 지금도 현장과 현실을 잡고 있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을 잡고 있는, 장관과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게 그리스도. 요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고 즉시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 방법, 내 힘,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인데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야. 복음을 자기는 깨달아 조금 아는데 후대한테, 후손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야. 각인시켜주지 않은 거야. 이러니까 결국 다음 세대로 가니까 또 이 문제로 반복되는 거예요. 강대국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 강대국 바벨론 애굽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어. 왜? 자기 속에 복음이 없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강대국 살리는 선교해야 이 문제 해결될 건데 선교를 안 하니까 멸망당해야 되는 거. 복음을 깨달아야 이 불의의 문제가 해결될 건데 복음 못 깨닫고 있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 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복음 각인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너는 복음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이 각인 전쟁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시간표와 자기의 주권 안에서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다. 2장 3절에 이 계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같습니까? 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빨리 안 돼서 답답합니까?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내 질병의 문제 잘 해결이 안 됩니까? 내 외모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까?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게 될 거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악인이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악한 자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놔둬라. 상관없다. 악인이 뭔 지랄을 하든 상관없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믿음 붙잡으면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이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를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답이 바로, 생명 얻는 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 요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요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 마귀가 쏘는 미사일을 막아라.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공격 계속하는 거예요. 원거리, 장거리에서 공격 계속한다니까. 무슨 불화살이냐? 불신앙의 불화살을 쏩니다. 못 믿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박살 내버려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속지 마라. 어떤 문제라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한 달, 2월 한 달 동안 계속 그 얘기했잖아. 뭐 얘기했어요? 자신에게 속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 주에 뭐 얘기했어요? 환경에 속지 마라 그랬죠.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학업에 속지 마라. 여러분 학업에 속을 수준 낮은 사람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한테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이제 계약, 이제 좀 있으면 계약하잖아요. 계약이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학교 가는 게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산해버려라. 꺾어버려라. 학교 가는 게 두려운 사람 있어요. 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중3 때 우리 반이 일진으로 꽉 차 있었거든. 중학교가 완전 그 지옥 같은 현장이었어. 내가 볼 때. 나 그때 나 복음도 없었고. 이러니까 내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겨우 피해갔어, 나는. 근데 숱한 친구들이 일진한테 두드려 맞고 있었어. 그 내가 1학, 그 3학년 때 35번이었거든? 내 앞에 있는 34번이, 그때는 우리 50명 넘게 있었잖아, 한 반에. 내 앞에 있었던 34번이 우리 학교 전체 통합 일진이 짱이거든. 그래서 얘가 싸움을 제일 잘해. 덩치도 막 이만해가지고 살이 이렇게 쪄있는. 그러니까 맷집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펀치 자체도 세. 이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잡고 자기 똘마니들을 많이 거들였어. 그래서 동엽이 파라고 불렀어. 걔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동엽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필 윤씨라가지고 내가 바로 앞이었던 거야. 이름 가나다 순인거든. 근데 윤동엽 나는 이라면 이래가지고 이씨 중에 제일 앞이었는데 니은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내 앞번호였어. 그러니까 미술실 가면 다른 데는 괜찮았어. 미술실 가면 번호대로 자리를 앉거든. 내 옆에 일진 이렇게 해가지고 덩치 나보다 훨씬 커.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나 붙잡고 막 귀여운 새끼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 막 가만히 있어야지. 불의를 보고 참아야지. 그래야 내가 참아야 나를 보존할 수 있고 내가 참아야 우리 애들 우리 반을 보존할 수 있어. 내가 반장이었거든.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중재해야 되는 거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 내가 복음이 없었어. 그때 복음이 없으니까 카리스마가 없었지 그때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이거 있으면 딱 이제 막 뭐라고? 이 새끼요? 뭐라고? 뭐 이러면서 막 나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복음 깨닫고 완전 바뀐 게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 내가 뭐 싸움 실력이 달라졌으니까 살은 많이 쪘다. 그때보다. 그때는 내가 50kg 안 됐거든. 그래서 헌혈을 못 했다니까. 50kg가 안 돼가지고. 비쩍 말라가지고.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바뀐 게 일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아우라, 포스, 배경이 다른 거야.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함부로 나한테 못해.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변해. 근데 중3 때까지 그게 없었거든. 복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많이 시달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막 애들 잘 대접해주고 구슬러줘야 돼. 이게 내 삶이었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애들은 있어. 나는 안 맞았어. 일진한테. 나는 괴롭힘 안 당했어. 근데 괴롭힘 당한 애들 많았어. 심심하면 애를 패는 거야. 그중에 제일 많이 맞는 애가 150이 안 되는 조그만한 애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 명섭이라고. 애가 계속 터지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맞아. 진짜. 이러면 아 왜 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라 용 왜 봐줘라 이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다니까. 봐줘라 이랬더니 왜 때리냐 이 새끼가 또 거짓말했다고.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얘는 열병을 알아가지고 좀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좀 장애 비슷한 친구야. 좀 특이한 친구야. 그러니까 애가 무슨 말을 해도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했다.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고. 이래가지고. 현장이 그렇더라고. 요즘 여러분 현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카톡으로 막 단톡으로 왕따 시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현장이 그렇잖아. 되게 들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놈들이라니까.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죄. 왜 하나님 떠났지? 마귀 자녀지. 이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속에 왕따 되지 않고 들어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 내가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그룹에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왕따 되니까. 그래서 왕따 한 명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왕따 시키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애들 중에.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 그런 인본주의 안 써도 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세상이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 악한 자들이 뭐라고 나대도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거야. 렘넌트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이제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여러분에게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3월 2일 목요일 계약 다 하지. 입학하지. 뭐 해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가라.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가라. 자, 시간을 좀 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대국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대국 바벨론 심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강대국이 잘 되고 심판받고 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2장 5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나라 무너지게 돼 있다. 피로 피를 갚는 자들 내가 심판을 하겠다. 나가둬라.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갚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애굽이 잘난 척하면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바벨론한테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바벨론이 유다나라 포로로 끌고 가고 세계를 장악하고 침략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도 좀 있으면 망한다. 페르시아 일어난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장악한 것 같다. 그거 좀 있으면 망한다. 알렉산더 왕 쳐들어와가지고 헬라 나라 때문에 페르시아도 망한다. 헬라는 영원하냐? 헬라는 로마한테 망한다. 로마는 영원하냐? 게르만족한테 망한다. 이게 지금까지 스토리예요. 게르만족 이후에 유럽 히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왔잖아. 자, 뭡니까? 도는 거예요. 이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일어나고 저런 나라도 일어납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 세계복음화예요. 그 나라가 일어나는 것,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썼을 뿐입니다. 그 목표 더 이상 상관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던 대통령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다 잘못된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몇 명은 좋았고 몇 명은 나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정의관, 이념적 육신적인 정의관에 빠져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에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 실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거 인정하면 돼요. 우린 뭐 하면 되냐? 잘못된 거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이걸 봐야 바른 세계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강대국 일어나서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누가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과 목표와 소원은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3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들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잖아요. 그 계획과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게 3장 2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한다는 말은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수년 내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박국이 이제 압니다. 뭐예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나라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우리나라 멸망해야 저 강대국 살리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멸망해야 멸망당한 그 현장에서 비로소 렘넌트가 우상 버리고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으니까. 멸망당해야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야만 거기에서 언약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바벨론 살리고 페르시아 살릴 수 있으니까. 깨달았어. 이러니까 알겠어.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인정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우리가 언약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 있게 해 주십시오. 남는 자 있게 해 주십시오. 남을 자 있게 해 주십시오. 렘넌트 살아남게 해 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 세계복음화 이후에 단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내용이 3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주인으로 오실 주님,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3장부터 12장, 3절부터 12절까지. 네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1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멸망의 히스토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히스토리인 줄 알았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구원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보호해야 됩니까? 그 자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다 죽어버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거 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합니다. 그 나라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왜 떨린다고 합니까? 왜 덜덜 떨린다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치러 오는 저 강대국 바벨론 군대 말발굽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됐거든. 우리나라 멸망할 시간표가 오는 거잖아. 그걸 알게 됐거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도다.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 멸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6, 17절, 18절 내용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왜? 다 이제 막 다 베어갈 거니까, 다 잘라갈 거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털어갈 거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것도 다 잡아 그것도 다 훔쳐갈 거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빼앗기고 다 죽임당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이유를 알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를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치과에 갔거든. 왜 갔겠어? 이가 아프니까 갔겠지. 안 아프면 안 갔을 거야. 아파. 갔어.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지. 안 하면 더 이상 음식도 못 먹을 판인데 해야지. 그럼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지. 누워서 기다려야 돼. 이제 눈을 덮어. 그 다음에 입을 벌려. 그리고 기다려. 잉 하는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치과 안 가본 사람? 지금까지 치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야. 그 순간의 두려움. 그 순간의 공포. 왠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날 인류는 깨달았다. 자기들이 잊고 있었던 공포를. 진격의 거인이잖아. 이게 딱 등장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쥥 하면서 예, 조금 따끔하십니다 하면서 막 간호사가 얘기해. 따끔하십니다 하는 순간 깨달아. 올 것이 왔구나. 왔지?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쓱 쑤신다고. 고통스럽잖아. 주먹을 꽉 쥐어.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다음에 아 뭐 들어갑니다. 물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주거든. 공포. 그 자체가 공포야. 근데 어떻게? 무서워서 내려가야 됩니까? 아, 나 더 이상 아픈 거 싫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럽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과정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야. 통과해야 되는 고통이야. 겪어야 되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고통이 따끔하겠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반드시 지나가야 그 다음에 내가 치료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는 거예요. 지금 떨린다. 긴장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 우리나라 망한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다. 모든 것들 빼앗긴다. 그러나 이것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완벽합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을 승리하면 돼요. 그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문제가 온 것 같고 어려움이 온 것 같다?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결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현장의 문제, 시대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짜증내고 혼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세계관, 육신적인 세계관, 이념적인 세계관 무너뜨리고 민족주의, 패권주의, 실리주의, 잘못된 세계관 무너뜨리고 뭐 하는 사람이냐? 영혼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세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세계를 품어라. 저 강대국을 미워하지 마라. 강대국을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이거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힘되심을 누리는 사람.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가 나의 힘되심을 누리는 오직 성령 충만.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 복음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 복음화라는 그 끝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와 소원과 관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민영이가 배명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명 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건이가 보인으로 간다. 딱 보니까 알겠지, 그지? 보인으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비주얼이 괜찮으니까. 원래 인물이 괜찮은 사람은 머리빨이 필요 없어. 머리 짧게 깎아도 잘생겨. 인물이 안 되는 사람 머리 깎으면 이상하게 집니다. 머리빨이 90%거든. 사람 남자의 인상 중에 머리빨이 90%. 얼굴이 잘생기면 뭘 해도 괜찮아. 예건아, 너는 긴장할 거 없다. 괜찮아. 잘 어울려. 뭐 해야 되느냐? 보인고등학교 흑암건세 지금부터 꺾고 보인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주님 바라봐라. 그거 해야 돼. 그거 하러 가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학교 복음화 목표 가지고 학교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 학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입학합니다. 그죠? 또는 개학합니다.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학교 현장 역사는 흑암 꺾어버리세요. 흑암부터 꺾어버리고 현장 가요. 그죠? 두 번째, 학교 복음화 위해서 다락방 운동하도록 기도 제목 잡고 가요. 하나님, 우리 학교 다락방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면서 가요.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내가 렘넌트로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학원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집중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진화시켜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속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차세대 선교사로, 렘넌트 전도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과 자신과 사단을 이기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